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북조선에 있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진행을 맡은 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하실 성일 형제님, 요한 형제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시는 이해숙 선교사님의 기도편지를 통해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에티오피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일 형제님,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죠?
네, 맞아요. 에티오피아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지도를 상상해보면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으로 툭 튀어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요. 에티오피아가 바로 그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이집트와 수단이 있고요. 수단 바로 아래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이집트 밑에 수단, 그 밑에 에티오피아, 이렇게 수직으로 생각하니까 위치가 머리에 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집트처럼 사막이 많고 더운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예상과 달리 에티오피아에는 사막보다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2000m가 넘는 고원지대라 아프리카의 지붕이라고도 불립니다.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는 1년 내내 우리나라의 봄, 가을 날씨와 비슷할 정도로 선선합니다.
에티오피아가 생각보다 날씨가 좋네요. 몰랐습니다. 아마도 그런 고산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 유명한 에티오피아 커피가 많이 생산되고 있나 봅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싼 커피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 커피일 거예요. 커피는 서양인들이 많이 마시는 검정색 차죠?
네, 맞아요. 에티오피아의 주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가 커피입니다. 그런데요, 이 높고 험준한 지역이 에티오피아의 전반적인 경제 발전에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지형적으로 평지가 별로 없다 보니 도시가 잘 발달하지 못했나 보네요. 그러면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땅이 높으면 사람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하지만 놀랍게도 에티오피아의 인구는 약 1억 3천만 명이 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제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아서 온 국토가 오랫동안 가뭄을 겪고 있고요. 다양한 민족들 간의 내전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다가 물가가 높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하루하루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 에티오피아의 영적인 상황은 어떨까요? 제가 알기로 에티오피아는 성경에도 꽤 자주 나오거든요.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는 구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아, 네, 맞습니다. 모세의 아내가 이 구스 출신이라고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에티오피아는 신앙적으로 매우 일찍 복음이 전해진 나라 중에 하나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로마가 기독교화되던 서기 330년경에 당시 에티오피아인 에자아나 왕도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어져 오는 기독교 공동체들을 에티오피아 정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에티오피아는 아직도 기독교 국가일까요?
이제는 그렇게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7세기가 지나면서 이슬람 세력이 북아프리카를 장악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전해진 이슬람교의 영향으로 아직도 에티오피아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은 이슬람교도들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기독교들입니다.
와, 그렇군요. 아프리카에 이렇게 오래된 기독교 국가가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2000년 가까이 이어져 오는 이 에티오피아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에티오피아가 기독교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3분의 2 정도는 전통 에티오피아 정교회 신도들이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종교 개혁으로 생겨난 개신교입니다. 현재 남조선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개신교입니다.
아, 그렇군요. 역사적으로 보면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나 다름없네요. 인구의 절반 가까이 정교회를 믿고 개신교 인구도 적지 않으니까요.
네, 하지만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종교적 전통에 갇혀서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복음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토속 신앙이나 점술에 의지하는 혼합주의 신앙이 심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겉으로는 기독교인의 부류에 들어가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다른 신앙도 같이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억 3천만 명이라는 그 엄청난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 중에 대부분이 종교 생활을 할 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전히 선교사가 필요한 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혜석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선교 편지를 읽어보면서 우리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요한 형제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마을의 나환자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이 나라 정부로부터 교회 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땅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건축 헌금으로 마음을 모아주었던 동역자님들이 지쳐가고 있었고 기도 또한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환자 교인들이 기다리는 데 지쳐서 포기하고 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대감과 기쁨으로 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을 모아주었던 분들의 마음 한구석에 의구심과 함께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교회는 지어질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고 있고 또 언제 교회 땅을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드려진 교회 건축 헌금을 되돌려 받기 원하는 분이 요청하셔서 되돌려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을 돌려드릴 때 마음이 순간 텅 빈 것 같이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은 뭐라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다시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것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이제 건물들은 그만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라. 그들로 말씀을 배워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동안 진행해온 모든 사역들을 교육사역, 고아원 운영, 구제사역, 교회 등 모두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고 새로운 사역, 즉 청소년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제자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 짐으로 남아있는 것은 쓰레기 마을의 나환자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건물은 그만 세우라고 하셨지만 이 대책 없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의 생각을 하나님은 깨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제 건물은 그만 세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임의대로 결정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기다리고 있는 나를 돌아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붙들고 주님께 물으며 기도합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혜석 선교사님은 정말 오랜 시간 에티오피아 땅에서 선교사로 사역해 오면서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왔는데요. 3년여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역이 있습니다.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 인근의 쓰레기 마을로 불리는 곳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에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가 없어서 모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정부로부터 종교부지 지정을 받아야만 그 땅에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도무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특별히 종교적인 반감이 있어서 허가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닐 텐데요. 왜 건축 허가가 안 나오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참 어이가 없고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미 재정을 헌금하신 분들도 함께 지난 3년을 기다려오고 있잖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건축 헌금을 한 분들 중에 건축이 늦어지자 다시 헌금을 되돌려달라고 해서 헌금을 되돌려받고 갔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겪기 어려운 참 독특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선교비가 부족해서 사역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선교비는 있지만 현지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재정을 다시 돌려보내주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선교사님 마음이 참 힘드셨겠네요. 선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헌금 모금도 했을 거고요. 무엇보다 쓰레기 마을에 사는 나환자들에게 잔뜩 기대감을 심어주셨을 텐데 3년이나 지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선교사님은 이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근본적인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선교사님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을 주셨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선교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로서 에티오피아 땅에서 해야 할 참된 일은 건축도 아니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양육하고 제자 삼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고아원이나 교육사역, 교회사역들을 모두 다 현지인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제자 훈련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을 보내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마음을 아시고 맡기신 영혼들을 잘 섬기시도록 새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쓰레기 마을의 나환자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교회 건축을 추진하고 싶은 마음도 큰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는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뎌야 할 것에 대해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선교사님은 3년에 걸친 기도와 헌금 모금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는 쓰레기 마을의 교회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의 마음에 인내를 요구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으신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으셔서 선교사님께 3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 기다리는 시간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또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분명 선교사님의 나눔을 듣고 헌금을 하셨던 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읽어주신 성경 말씀대로 선교사님과 또 쓰레기 마을 나환자들 안에 정말 예배드릴 공간이 필요하고 또 그 필요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마음속에서 새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요한 형제님께서 선교사님과 또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환자들을 위한 교회 예배당을 세우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이 선교사님을 사용해 주시고 이 일이 사람의 방법과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힘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랫동안 교회 건축을 위해 기다리며 기도하는 쓰레기 마을의 나 환자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선교 편지를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성일 형제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차 청소년 말씀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번 훈련은 효과적인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과정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 읽기와 묵상 나누기, 적용과 기도 훈련을 통해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제자 훈련 동안에 집안의 수돗물과 전기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골수암 수술 후 독일에서 항암 치료 중인 갈렙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현재 암세포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걱정했던 발목의 괴사는 원인을 잡아 발목을 자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치료를 담당한 독일 병원과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한 치료와 치유하심으로 갈렙의 발목이 완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수개월 전에 제가 쓰러지는 사고를 당해 왼쪽 늑골과 쇄골 두 군데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너무 아파서 보니까 제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책상 앞에서 묵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잠깐 정신을 잃었고 그때 의자에서 왼쪽으로 쓰러지면서 생긴 사고인 것 같습니다. 저희 몸과 영혼이 모두 오직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골수암으로 고생 중인 어린 갈렙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다리에 암세포가 있어서 괴사가 되어 절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여러 사람들의 기도와 도움, 그리고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들과를 만나고 진단과 치료로 기적적으로 다리 절단은 피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끝까지 이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에티오피아 선교지에서 형편이 되지 못해서 점점 곪아가는 다리를 보면서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던 갈레비가 기적처럼 귀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인간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의료진들에게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인도하심을 더욱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갈렙이라는 그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또 이 선교사님을 통해 찾아가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손길이 느껴집니다.
아,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 편지를 읽다 보니까 자매 선교사님께서 홀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갑자기 쓰러지셔서 뼈가 부러지셨는데 이 선교사님 사고 소식에 왠지 마음이 쓰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도 치유해 주시고 매일마다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붙여주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늘 돌보고 아껴주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몸은 잘 돌보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사님의 몸과 영혼을 돌봐주시고 연약해진 모든 부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희 형제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주 오래 전부터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땅에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그렇지만 아직도 너무도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특히 그 땅의 청소년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귀한 도구가 되어 에티오피아 땅을 새롭게 해 주시기 소원합니다. 이번에 청소년 제자 훈련을 하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자 훈련 장소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 기간에 수돗물과 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이해숙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작 자신의 몸을 잘 돌볼 수 없는 이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크게 다치셨는데 잘 회복하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선교사님께서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건강 주시길 간구합니다. 선교사님이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에티오피아 이해숙 선교사님의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고 병에 걸리신 또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의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 한켠이 아팠습니다. 선교사들은 일단 선교지에서 만나게 하신 현지인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 사역하게 되는데요. 이따금씩 정작 선교사들 본인의 몸을 잘 돌보지 못하고 또는 조국에 계신 부모님을 돌봐드리지 못해서 본인과 가족들이 겪는 큰 아픔 앞에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아픔 속에서도 또다시 일어나서 선교지로 향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요. 곁에서 볼 때 우리는 그 길이 너무도 힘들어만 보이지만 놀랍게도 그 폭풍의 한 중간에 있는 선교사 자신은 매우 깊은 평안함 가운데 있는 것을 또 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깊은 돌보심이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 함께 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시는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지켜주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며, 오늘 나눔했던 이예숙 선교사님도 어서 회복하시고 또다시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셨던 두 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에티오피아 선교지 선교 편지를 읽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큰 건물이 아니라, 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3년 동안 교회 부지를 기다리며 지치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사람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는 선교사님의 모습이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나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겠다고 느꼈습니다. 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에티오피아 땅과 선교사님에게 새 힘을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선교 편지를 보면서, 아, 우리도 그렇지만, 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정말 알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참 괴로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이 에티오피아의 이 나병 환자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또 평안함으로 이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기를 또 기도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네. 두 분 귀한 나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이 방송 함께 들으시는 북조선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그분께 있는 그대로 자녀로서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늘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 모두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은 여러분 안에서 빛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기를 격려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6년 6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영원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은 오직 주의 길을 주목하며 말씀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오직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시간 성령님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과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더라.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여, 오늘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보혈의 사랑에 힘입어 주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주의 종들 주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 품어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찬양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죄를 참회하는 마음에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한 갈대와 같은 심령에 위로와 평안을 더하사 회복의 시간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삶이 어둡고 괴로운 여정을 지난다 하더라도 광명의 빛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찬송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둡고 캄캄했던 조선 땅에 복음의 신을 신고 찾아와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합니다.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복을 선포했던 그 선포가 오늘 이 땅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위대한 사상가나 훌륭한 인간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조선 땅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열강들 사이에서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조선 땅 주님만 회복시킬 수 있사오니 과거의 모든 역사를 복음 안에서 돌아보고 서로 용서하고 회개함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노비와 양반으로 나뉘었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복음을 선포하고 6.25 전쟁으로 무너진 이 땅에 회복의 복음을 선포했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게 하옵소서.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비통함과 슬픔 속에 가는 곳마다 살 곳도 없이 방황하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물이나 장막보다 주의 제단을 먼저 쌓았던 선배들의 유산을 기억합니다. 주여, 이 조선 땅이 비록 우물이 메말라가고 거할 장막들이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뒤돌아볼 때 주님의 재산을 쌓으며 하늘을 소망했던 우리의 발걸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악인들의 공격과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결코 멈추지 못하도록 성령님 지켜주옵시고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밥상에 풀죽과 나무 껍질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신분은 가장 비천해 보이는 신분으로 세상은 판단하고 슬리퍼를 신어도 당당함은 입을 옷이 없어도 떳떳함은 먹지 못해서 말랐어도 풍족함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희들의 몸은 날로날로 쇠하고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리앉아도 우리의 영은 날로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적 순교의 자리에서 평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신합니다. 척박한 조선 땅에 뿌리를 내린 선배들의 하나님, 일제 식민지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피난길에서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이 조선 땅에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며 살아가오니 이 영광스러운 길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희수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비록 멀리서 전하는 말씀이 라디오를 통해 전해지지만 천국 본향에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무릎 꿇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께 감동을 주시고 모든 말씀이 이 조선 땅 신자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지는 예배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한희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이 열려있을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구약시대의 성전, 신약시대의 교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하는 질문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만 오늘의 정답은 그것보다 구체적입니다. 세 가지 모두 문이 열려있을 때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답하면 정답이 아니고 문이 열려있을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 지구적인 홍수 전에 방주의 문은 꽤 오랫동안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만 살리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경고했을 것입니다. 이제 홍수가 온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 반드시 그날이 온다. 그러니 살 사람은 이리로 들어오라 하고요.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산 위에 거대한 배 한 척을 짓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엄청난 경고요, 본보기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들어온 사람은 노아의 가족뿐이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비웃었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로 나아오라는 초청이었습니다.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요. 죄에 시달리고 죄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향해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막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어떤 죄를 가진 사람도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죄를 그대로 두라는 것이 아니라 와서 고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병원의 문이 아픈 사람에게 열려 있듯이 교회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뭔데 맞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지나가실 때 한 유대인이 질문을 하는 거죠.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죠? 언뜻 보면 진지한 신앙적 질문 같지만 이 사람의 질문 의도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바로 자기 동네에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을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이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 정통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애들은 지옥의 땔감들이고 우리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미 이 안에 있다고 전제하고 한 질문입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는 자기들만 구원받고 다른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되었다고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도 아마 그랬겠죠? 예수님의 대답은 그 사람의 예상을 뒤엎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진짜로 얘기할게. 너희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많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그 유대인은 속으로 맞장구를 쳤을 것입니다. 역시 대다수의 이방인들은 지옥 갈 거야. 우리 예루살렘 사는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거구나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은 후에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집주인은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때 그들이 항변합니다. 우리는 당신 앞에서 먹고 마셨고 당신이 우리 거리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래도 집주인은 다시 말합니다. 나는 니들을 몰라.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들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문이 열려 있을 때 진짜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종교적 자부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는 당연히 구원받겠지 이런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스라엘 성전에는 용도별로 여러 가지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물로 바칠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 양의 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셔서 그 희생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제물로 바쳐져서 나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러면서 단언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방인도 마약 중독자도 살인자도 타락한 사람도 누구든지 이 문을 통해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더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온 천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했고 나중에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먼저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며 놀라시고 칭찬하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먼저 기회를 받았다고 해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극단주의자라고 했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되지 굳이 저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하냐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기겠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산이 다 잠겼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고 말하면 극단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면 예수님께도 똑같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좋은 말만 해주는 교회, 복이 쏟아진다고 약속하는 목사가 인기를 끕니다. 부자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이었듯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오늘도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인기 많던 사람들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계획은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있으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 보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선교사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모두 그 구조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문은 영원히 열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형됩니다. 그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닫힌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문이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기회가 얼마나 귀한지는 문이 닫힌 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압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 기쁜 소식이 전달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문은 닫힙니다. 지금 그 문으로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좁은 문이라고 하셨는데 왜 좁은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 내가 옳다는 생각,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좁은 문이라는 것은 찾아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찾지 않으면 그냥 넓은 길로 가게 됩니다. 넓은 길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 다 가는 대로 그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요. 말 그대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이 열려 있을 때 적극적으로 힘써서 찾아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은 기회가 없습니다. 문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살아있는 동안만이 이것의 선택의 시간입니다. 시험 시간이 끝나면 채점만 남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끝나면 최후의 심판만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아직 문이 열려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고 안 믿고가 결국 믿음의 싸움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 문이 열려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살고 죽는 것이 갈라졌던 것처럼 지금도 이 구원의 문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됩니다. 이 세상의 다른 즐거움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가 맨날 열리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것들 자체가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죄악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답은 이것뿐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간절히 들어오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그 문을 여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직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또 영원한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은 가만히 놔두면 모두가 흘러가는 그 넓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붙잡아서 이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오직 좁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한인수 목사님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한인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말씀 붙잡고 잘 살아내시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인수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6년 6월 14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받았사오니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올려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온전한 삶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열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